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확신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과정에서 자라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믿는 부모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자신의 가정에서 두고 그들의 교훈을 받고 자랐지만, 그러나 이 두 아들은,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믿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년이 되도록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과 에서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특권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는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에 간섭하지 않으면 인간은 좀처럼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깨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였던 한 사람,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허물이 많고 그리고 좋아할 수 없는 이기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야곱이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는지, 야곱의 삶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하고 처량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는 욕심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는 그런 교활하고 이기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형에게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삶을 보면 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수단이 좋다고도 말할 수가 있고 야심가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광야에서 잠을 자는 차량하기 거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 될 것 같아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도리어 형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재산에 얼마라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자기의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머니 곁에 머물 수도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라고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도망자의 처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면 그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지만 그런 장담도 그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다는 그런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불행한 여행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는 도망자가 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데 거리는 약 1000km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1000km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 100km쯤 길을 떠난 다음에 그가 한 곳에서 밤을 지새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중에 자신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그 생애에서 그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한 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홀로 된 야곱의 모습은 모든 인간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가운데 창세기의 기자는 야곱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야곱이 혼자 있었던 때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형과 같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그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의 형과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이야기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때도 자신의 엄마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과 갈등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28장에 와서 처음으로 야곱 홀로 그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 그가 혼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에 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그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들려주는 이 야곱의 처지를 보면 이 11절 말씀에 나타난 야곱의 처지는 매우 암울합니다. 그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야곱의 지금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밤은 야곱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그려주는 이미지입니다. 그의 앞날은 너무 캄캄해 보입니다. 그가 자기 외삼촌의 집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북쪽으로 하란이 북쪽에 있다는 것만 알고 외삼촌을 찾아가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또 아니면 그가 자신의 형이 자기를 뒤쫓아와서 죽일 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장소에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그곳에 누워서 잠을 청해야 하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들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처지는 정말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부모 아래에 있었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홀로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바로 그런 인생의 결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로 삼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는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해야 하는 그런 인간의 처량한 위치를 바로 이 야곱이 보내고 있는 이 한밤이 그런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원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도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도 얻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 수도 없고 그의 형은 그를 죽이겠다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의 가정은 그에게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고,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던 죄수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원대로 결혼을 위하여 길을 떠났는데, 여러분, 길을 떠나고 있는 이 야곱의 위치를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아내를 구해왔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막상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고 하지만 그의 수중에는 아무런 돈이 없습니다. 호를 단신으로 아내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데 그의 앞날은 고생이 열린 날들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자기 지혜로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당하는 결말, 그것이 바로 지금 야곱이 이 밤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한 사람 야곱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장래가 암울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홀로 광야에 누워 불안한 미래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노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가장 처량한 이 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인생이 아무리 처량하고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그런 인생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이 삶을 보십시오. 잘난 채 하다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처량한 위치에 있는 이 야곱도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의지할 것이 하나 없는 불안함 가운데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면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간사하고 이기적인 이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의 후계자로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어떤 그것에 그 약속을 이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에게도 유효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이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야곱은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야곱은 이 밤에 그의 모든 것이 변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때가 언제인가 하면 홀로 있을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홀로 있을 때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도 혼자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만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홀로 있는 때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데 그때는 바로 우리가 인간의 자기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때라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을 붙들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을 때지만 그러나 우리 옆에는 항상 내 마음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두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옆에는 컴퓨터가 있어서 재미있는 게임을 할 때 그때는 내 혼자 게임을 하고 있지만 결코 홀로 있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위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재물을 모을 때에 그것을 자기의 의지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혼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많은 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내 주위에 아무리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 영혼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있는 것의 그 허무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그 심령을 가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홀로 밤을 지새고 있는 야곱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도무지 성공할 수 없고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 탄식하며 자기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귀를 가지게 된 때라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77세나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비로소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영원한 심판을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구주로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망 없는 죄인이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들은 홀로 남겨져 있을 때에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직면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인생 가운데 가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참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때의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나의 영혼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어리석은 길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비롭게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시간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자주 자주 가지고, 또 분명히 그렇게 홀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을 깨닫고 나의 유일한 도움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버리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면할 수 있는 홀로 된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본 환상과 약속은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야곱이 꿈에서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고 내리락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은 이 환상 속에 나타난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다 있는 것을 보고 보았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땅을 향하여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인간을 향하여 내려오는 이 사닥다리가 놓여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닥다리라는 단어도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계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보였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길, 계단,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놓여졌다 라는 것이 이 환상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광경을 야곱이 보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사닥다리나 계단은 죽은 사람들과 신적인 존재들이 지하 세계로부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수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고대 유물을 보면은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높은 대를 쌓아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그 끝에는 제단,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구라트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야 잉카 유적을 보시면은 그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이 있고 계단이 하늘로 쭉 나 있고 그리고 그 맨 위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펼쳐 내려오는 계단 사다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래 야곱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계단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 그냥 심심해서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 심부름꾼으로서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꿈에 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계단의 맨 위에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광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처량하게 자신의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우울한 상태 가운데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그는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돌보시겠다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망 없는 인생인 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지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만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진정한 만족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이 환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환상은 단순히 야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이 환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려고 한다면, 야곱이 본 이 환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 야곱의 환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본 이 계단은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전도할 때에 빌립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죄인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중보자이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자신이 죄악 가운데서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그가 이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환상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에 야곱은 그 밤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은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야곱은 실제로 참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요 자기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주위에 계셨습니다. 그의 삶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주위에 있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의 영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는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었고 그의 삶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을 잔 그 장소는 베델의 어느 한 이름 모를 장소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결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인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자신이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었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식, 야곱의 생각,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이 1000km의 구간 동안에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의 경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인생에 다른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기자는 이 1000km의 이 여정 가운데서 단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중에 수많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밝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결말은 슬픔과 수고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야곱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에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가 서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곱의 서원을 보면서 야곱이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야곱이 한 이 서원을 아직 그가 그의 야비한 성격을 바꾸지 못하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야곱이 다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고 그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모든 인생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야곱의 이 말은 다 그의 진심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건절로 말합니까? 그것은 조건을 내걸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고백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걸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가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돌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서원에 대한 기념으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로 그 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세운 것은 자신이 끊임없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바로 이와 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옛날에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그냥 희미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의미 없는 일로 잊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기억, 그 체험은 우리의 삶에서 일생 지워지지 않는 그 순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구주가 되어주신 그 순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하여서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한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야곱의 돌베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로 성찬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돌베개인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가 눕혀져 있었지만 그것을 똑바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가 거기에 서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고 그분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야곱이 그렇게 돌기둥을 세우고 서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11조를 드리겠다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참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한 사람,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처량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야곱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루스였지만 그 이름이 베델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참으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된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